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30일 토요일 VOA 새벽 방송을 시작합니다. 먼저 VOA 세계 뉴스입니다. 미 국무부가 최신의 전투기 F-35를 독일에 판매하는 방안을 승인했습니다. 미 국방부 산하 국방안보협력국은 28일 이 방안에 F-35뿐 아니라 군수품과 관련 장비 등이 포함됐다고 말했습니다. 이 밖에도 최신형 순항미사일, 레이저 GPS 유도식 스마트 포탄 등 84억 달러에 달하는 무기가 포함됐습니다. 이번 거래는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독일군을 강화하겠다고 약속한 후 이뤄졌습니다. 독일은 지난 3월 자국군의 낡은 주력기인 토네이도를 F-35 전투기 35대로 대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스텔스 기능을 갖춘 F-35는 적의 레이더를 피해 적진에 은밀히 침투할 수 있으며 핵무기도 장착할 수 있습니다. 한편 국방부는 이번 계약에 미 방위산업체 록히드 마틴과 레이시온 테크놀로지, 항공제조업체 보잉 등이 참여했다고 전했습니다. 필립 골드버그 신임 주한미국 대사가 29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신임장을 제정했습니다. 골드버그 대사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윤 대통령에게 신임장을 전달했습니다. 골드버그 대사는 신임장을 윤 대통령에게 전달하며 조 바이든 대통령의 신임장을 제정할 수 있어 영광이라고 밝혔습니다. 제정식에는 김성한 국가안보실장과 김태효 안보실 1차장, 최상모 경제수석, 박진 외교부 장관 등이 배석했습니다. 이로써 약 1년 6개월간 이어져온 주한 미국 대사의 공백 상황이 해소됐습니다. 정통 외교관 출신의 골드버그 대사는 볼리비아와 필리핀 대사, 칠레와 쿠바 대사 대행을 거쳐 지난 2019년부터 콜롬비아 대사를 역임했습니다. 골드버그 대사는 또 지난 2009년부터 2010년까지 국무부의 유엔 대북제재 이행 담당 조정관을 맡으며 안보리 대북결의 1874 호의 이행을 총괄한 바 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28일 전화통화를 갖고 타이완 문제 등 양국 간 현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2시간 넘게 진행된 이날 두 정상의 화상통화에서는 타이완 문제가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중국 외교부 관리들에 따르면 시진핑 주석은 타이완 문제와 관련해 바이든 대통령에게 중국은 타이완 독립을 위한 분리주의자들의 움직임과 외부 세력의 간섭에 단호히 반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중국의 국가 주권과 영토 보전에 단호히 수호하는 것은 14억 중국 인민의 확고한 의지라며 불장난하면 반드시 불에 타 죽는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의 타이완 정책은 변하지 않았으며 미국은 일방적으로 현상을 바꾸거나 타이완 해협의 평화와 안정을 훼손하려는 움직임에 반대한다고 강조했다고 카린 장피에르 백악관 대변인이 밝혔습니다. 백악관 관리들은 지난 3월 이후 4개월 만에 이뤄진 두 정상의 이번 통화에 대해 양국의 차이점을 책임 있게 관리하고 이익이 일치하는 곳에서 함께 일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러시아군이 점령한 남부지역 탈환을 위한 공세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은 폭격과 함께 재보급이 어려운 지역에 러시아 병력을 고립시키는 작전을 통해 남부지역을 탈환하기 위해 전념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우크라이나군은 28일 자국군 항공기가 남부 요충지인 헤르손 주변과 인근 다른 도시의 러시아군 거점 5곳을 공격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최근 몇 주 동안 이 지역의 북쪽 가장자리에 있는 작은 정착지를 탈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우크라이나 당국은 그러나 러시아가 이 지역 방어를 위해 병력을 재배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러시아에 병합된 크림반도에 인접한 헤르손 지역은 지난 2월 러시아가 특별군사작전을 시작한 이후 러시아군에 함락됐습니다. 중국과 러시아가 28일 외무장관 회담을 열고 양국 간 전략적 소통을 더욱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중국 외교부는 오늘 왕이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과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이 상하이 협력귀국 외교장관 회담이 열린 우즈베키스탄 수도 타슈켄트에서 만나 양국 관계와 아프가니스탄 문제 등에 대해 논의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두 장관의 이번 회담은 지난 7일 주 20개국 외교장관 회의가 열린 인도네시아 발리에서의 만남에 이어 3주 만에 다시 이뤄졌습니다. VOA 세계 뉴스였습니다.
출발 뉴스 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30일 토요일 새벽 BOA 출발 뉴스 쇼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박동전입니다. 먼저 이 시간 주요 소식입니다. 미 국무부는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전승절 기념행사 연설에서 미국과 한국을 향해 군사적 위협을 한 데 대해 북한이 국제평화와 안보, 비확산 체제에 대한 위협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북한은 지속적으로 대륙간탄도미사일 ICBM 실험을 하고 핵능력을 추구하고 있는 위협이라고 미국 공군 참모총장이 지적했습니다. 다음 달 열리는 핵확산 금지조약평가회의에서 북한 핵 문제가 두 번째 주부터 다뤄질 것이라고 UN 군축실이 밝혔습니다. 오늘 북한은 가끔 구름 많이 끼겠습니다. 오전부터 밤사이 대부분 지역 소나기 곳곳에 내리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16도에서 26도, 낮 최고기온은 26도에서 34도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앞바다는 0.5에서 1m로 일겠고 서해 북부 앞바다는 0.5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미 국무부는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전승절 기념행사 연설에서 미국과 한국을 향해 군사적 위협을 한 데 대해 북한이 국제평화와 안보, 비확산 체제에 대한 위협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한국, 일본 등과 긴밀히 협력할 것이며 북한이 도발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라는 점도 경고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네드 프라이스 국무부 대변인은 28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전승절 기념행사 연설 발언과 관련해 직접적인 반응은 내지 않겠다면서도 북한을 위협으로 거듭 규정했습니다.
The comments we've heard in recent hours are not categorically different from what we've heard from the DPRK regime over the course of recent months and recent years, unfortunately.
프라이스 대변인은 우리가 최근 몇 시간 동안 들었던 발언들은 지난 몇 달 동안 그리고 불행하게도 최근 몇 년 동안 북한 정권으로부터 들었던 것과 절대적으로 다르지 않다며 우리는 반응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북한도 우리로부터 같은 메시지를 들어도 놀라지 않을 것이라며 그것은 한국, 일본에 대한 우리의 방위 공약은 여전히 철통 같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The DPRK, as we've consistently said, constitutes a threat to international peace and security and the global non-proliferation regime. We have a vital
프라이스 대변인은 우리가 한결같이 말했듯이 북한은 국제평화와 안보, 세계 비확산 체제의 위협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북한을 억제하고 북한의 도발이나 무력 사용에 맞서 방어하며 가장 위험한 무기 프로그램들의 범위를 제한하고 무엇보다 미국 국민들과 배치된 병력, 우리 동맹들의 안전을 지키는 데 매우 중요한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프라이스 대변인은 우리는 북한의 위협에 대해 한국과 일본, 다른 동맹과 파트너들과 긴밀히 계속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 대외관영 조선중앙통신과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에 따르면 김정은 위원장은 27일 전승절 기념행사에서 미국과의 그 어떤 군사적 충돌에도 대처할 철저한 준비가 돼 있다는 것을 다시금 확인한다며 미국이 북한의 이미지를 계속 훼손시키고 북한의 안전과 근본 이익을 엄중히 침해하려 든다면 더 큰 불안과 위기를 감수해야만 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또 한국의 윤석열 대통령 이름을 직함 없이 부르며 비난 수위를 한껏 끌어올렸습니다. 김 위원장은 한국 정권과 군부 깡패들이 선제적으로 북한 군사력의 일부분을 무력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천만에라며 그러한 위험한 시도는 즉시 강력한 힘에 의해 응징될 것이며 윤석열 정권과 그의 군대는 전멸될 것이라고 위협했습니다. 이어 북한의 핵전쟁 억제력 또한 절대적인 자기의 힘을 충실히, 정확히, 신속히 동원할 만전태세에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프라이스 대변인은 미북 관계의 현주소를 묻는 질문에 불행히도 꽤 오랫동안 지속된 상황으로부터 크게 다르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We undertook in the early part of this administration a policy review to determine the most effective approach to the DPRK. The result of that policy review was
이어 북한에 대한 가장 효과적인 접근법을 결정하기 위해 우리는 정책 검토를 실시했고 그 결과로 나온 것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가장 중요한 목표를 진전시키기 위해 대화와 외교, 조약 동맹들과의 일치된 협력 관계를 추진하는 정책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프라이스 대변인은 조약 동맹인 일본, 한국과 양자적, 삼자적으로 협력 관계를 심화하면서 이러한 정책의 핵심 요소를 추구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바이든 대통령,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 웬디 셔먼 부장관, 성 김 대북특별대표가 모두 일본, 한국 측 상대와 3자 대화를 열어 북한이 국제평화와 안보에 제기하는 광범위한 위협을 논의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이러한 회의 때마다 또 국무부와 다른 곳에서 일관되게 미국은 북한에 대한 적대적인 의도를 품고 있지 않으며 대화와 외교를 추구한다는 점을 밝혔다고 설명했습니다.
Now, of course, we have not heard a substantive response or certainly any indication that the DPRK at present is seeking to take us up on that offer.
프라이스 대변인은 물론 북한이 우리의 제안을 받아들이겠다는 실질적인 반응이나 어떠한 징후도 듣지 못했다며 그동안 우리는 조약 동맹국들과 긴밀히 조율할 것이며 북한으로부터 도발이 계속 나올 경우 비용과 결과를 계속 부과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북한은 지속적으로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실험을 하고 핵 능력을 추구하고 있는 위협이라고 미국 공군 참모총장이 지적했습니다. 미국의 통합 억지력은 북한에 더 적용된다며 강력한 미한 동맹이 이 같은 억지력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찰스 브라운 미국 공군 참모총장이 28일 올해 계속된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와 미국을 겨냥한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에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브라운 참모총장은 이날 워싱턴의 민간 연구단체인 신미국 안보센터가 주최한 대담에서 북한의 진화하는 핵미사일 위협과 이에 대한 미국 공군의 대응을 묻는 VOA의 질문에 북한은 대륙간 탄도미사일 실험을 계속하고 핵 능력을 추구하고 있는 위협이라고 말했습니다.
It is a threat as they continue ICBM testing and pursuing a nuclear capability.
브라운 참모총장은 그것은 미국뿐만 아니라 인도태평양 지역의 동맹국들과 파트너들에게도 마찬가지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의 통합 억지력은 중국의 도전과 러시아의 심각한 위협뿐 아니라 북한과 이란, 극단주의자 등 다른 도전에도 적용된다는 점에서 주목해야 할 부분이라고 설명했습니다.
It's something that we've got to pay attention to. The integrated deterrence is not only applies to our basic challenge of the PRC.
브라운 참모총장은 북한의 진화하는 위협에 대한 미국 공군의 대응과 관련해서는 강력한 미한 동맹을 강조했습니다.
We have a very strong alliance with the Republic of Korea, having served there twice.
브라운 참모총장은 미국은 한국과 매우 강력한 동맹을 맺고 있다면서 과거 한국에서 두 번에 걸쳐 복무하고 태평양 공군사령관을 역임하면서 동맹국들의 약속이 무엇인지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최근 F-35 전투기를 보유한 한국 공군 전력이 성장하고 있고 미한 양국군이 연합훈련의 템포를 끌어올리고 있다며 최근 주한미군이 군산 공군기지에 F-35A를 추가 배치한 사실 등을 언급했습니다.
It's a way to show the strength of the alliance and work between our and the Republic of the
브라운 참모총장은 그러면서 이것은 미한 동맹의 힘과 우리가 갖고 있는 긴밀한 관계, 미 공군과 한국 공군의 노력이 그러한 억지력을 더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브라운 공군 참모총장은 앞서 지난 5월 미국 상원 군사위 2023 회기연도 예산안 총문회 출석에 앞서 제출한 공군부 명의의 서면 보고를 통해서도 북한의 위협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브라운 참모총장은 프랭크 켄달 공군 장관과 존 레이먼드 우주군 참모총장과 공동 제출한 서면 보고에서 북한과 이란, 폭력적인 극단주의 단체들은 그들의 이익 증진을 위해 계속적인 기회를 이용할 지속적 위협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 본토 방어와 공격 억지, 군사 충돌에서 이기기 위한 준비 태세와 회복력 있는 통합군 구축을 국가안보의 우선순위로 꼽았습니다. 또한 핵 억지력은 통합 억지의 중요한 부분이라며 미국의 전략적 억지력은 통합군과 동맹, 파트너 국가의 안보 보장을 제공하는 동시에 다른 나라들의 핵무기 사용을 억제한다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
다음 달 열리는 핵확산 금지 조약 평가회의에서 북한 핵 문제가 두 번째 주부터 다뤄질 것이라고 유엔 군축실이 밝혔습니다. 특히 안전조치 협정을 논의하는 제2위원회가 북핵 문제를 다룰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8월 1일부터 26일까지 뉴욕 유엔 본부에서 제10차 핵확산 금지 조약 NPT 평가회의가 진행되는 가운데 북핵 문제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는 두 번째 주부터 시작될 것이라고 유엔 군축실이 설명했습니다. 유엔 군축실 대변인은 27일 VOA에 NPT 평가회의의 두 번째와 세 번째 주에 분과위원회 일정들이 진행된다며 북한의 핵 프로그램 문제는 제2위원회가 다룰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제10차 NPT 평가회의에 3개의 분과위원회 중 제1위원회는 핵 군축, 제2위원회는 안전조치 협정과 비핵지대, 제3위원회는 핵에너지의 평화적 이용을 논의합니다. 유엔 군축실 대변인은 각 분과위원회가 산하 보조기구들을 구성할 것이며 보조기구의 회의는 비공개로 진행된다고 설명했습니다. NPT 평가회의는 핵무기 보유국과 비보유국들이 조약 이행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개최하는 국제회의로 5년마다 열립니다. 10회째를 맞는 이번 회의는 당초 2020년 4월에 열릴 예정이었지만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여파로 몇 차례 연기된 끝에 이번에 열리게 됐습니다. 8월 1일 개막 첫날에는 유엔 주재 한국 대표부와 프랑스 대표부가 부대 행사, 북한, 비확산 위기와 핵 도전의 대응도 공동 주최합니다. 미국과 한국은 이번 NPT 평가 회의에서 북한의 핵 개발을 규탄하고 7차 핵실험을 강력히 경고할 예정입니다. 애덤 셰이먼 미국 대통령 핵 비확산 특별대표는 26일 국무부 전화브리핑에서 이번 NPT 평가 회의에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도발에 대한 강력한 규탄을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셰이먼 대표는 북한의 7차 핵실험 가능성에 대한 VOA의 논평 요청에 이번 회의에서 어떤 결의나 결론이 나오더라도 북한의 전략적 계산을 바꿀 수는 없을 것이라며 그러나 조약국들은 북한이 행할 수 있는 어떠한 잠재적인 핵실험이나 추가적인 탄도미사일 발사도 규탄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North Korea and call on it to cease all provocative nuclear and missile related activities. And of course,
셰먼 대표는 또 북한이 NPT에 가입했다가 조약에 대한 의무를 위반한 것이 적발되자 탈퇴를 결정했다며 이는 NPT의 미래에 대한 도전을 제기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한국 정부도 22일 VOA에 이번 NPT 평가회의에서 북한 핵 문제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주 유엔 한국 대표부는 북한은 NPT 및 안보리 결의 등 국제 규범을 위반하여 핵, 미사일 개발을 지속하고 있는 바 NPT 평가회의에서 북핵 문제 논의는 북한뿐 아니라 NPT 체제 자체에 대한 중요한 메시지가 될 것이라고 답변했습니다. 북한의 7차 핵실험 가능성에 대한 논평 요청에 대해서는 북한은 21세기 핵실험을 실시한 유일한 국가로서 북한의 추가 핵실험은 한반도와 영내 평화와 안정뿐 아니라 국제 비확산 체제에도 심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미국 백악관 고위 관리가 미사일 개발 자금 마련을 위한 북한의 사이버 활동에 대한 우려를 표시했습니다. 특히 북한이 미사일 자금의 최고 3분의 1을 사이버 활동으로 마련한다며 이에 대한 대응을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박형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백악관 국가안보회의의 앤 뉴버거 사이버 신기술 담당 부보좌관은 28일 북한이 악의적 사이버 활동을 통해 미사일 개발에 필요한 자금의 최고 3분의 1까지 충당하는 것으로 추산된다고 밝혔습니다. 뉴버거 부보좌관은 워싱턴의 민간연구소 신미국안보센터가 주최한 대담에서 북한의 사이버 위협에 대한 바이든 행정부의 우려 수준이 최근 높아졌느냐는 VOA의 질문에 북한의 사이버 역량을 매우 우려한다면서 이같이 답했습니다.
I'm very concerned about North Korea's cyber capabilities for three reasons. One, they use cyber to gain, we estimate, up to a third of their funds to fund their missile program.
뉴버거 부보좌관은 북한의 사이버 위협을 우려하는 이유로 먼저 북한이 미사일 프로그램을 위한 자금을 얻기 위해 사이버를 활용한다는 점을 꼽았습니다. 암호화폐 거래소에 대한 공격이나 해외 여러 나라에서의 북한 IT 노동자들의 활용 등이 그런 차원으로 이는 중요한 문제라는 지적입니다. 또한 분명히 북한이 많은 발사와 함께 미사일 프로그램을 계속 진전시킨다는 점은 우리의 우선순위라면서 사이버가 미사일 개발의 핵심 수익원인 만큼 이는 우리가 꼭 다뤄야 하는 문제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 정부가 올해 암호화폐 거래소 관련 제재 조치 등 혁신적인 많은 일을 했다며 우리는 북한이 이런 방식으로 자금을 획득하는 것을 더욱 위험하며 부담스럽고 어렵게 만들기 위해 더 많은 일을 하도록 노력하고 계획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뉴버거 부보좌관은 이어 북한은 사이버상에서 파괴적인 공격을 감행해온 나라이며 그들이 계속 혁신한다는 점도 우려 이유로 꼽았습니다. 특히 자금 획득이나 피해를 입히기 위해 사이버 기술을 활용하는 방식에서 역량이 뛰어나다고 지적했습니다.
They're also of concern because they're one of the countries who have conducted destructive attacks in cyber and because they are continuously innovating.
러시아와 중국, 북한, 이란 등 4개국 중 북한의 사이버 위협 순위를 묻는 질문에는 4개국 모두 다른 이유로 우리의 상위 리스트에 있다고 답했습니다. 이들 모두 탈취든 파괴적 목적이든 각각의 국가 목표를 이루기 위해 사이버 공격을 활용한다는 지적입니다. 따라서 이들의 순위를 매기는 대신 각각에 대한 우려와 함께 대응 전략에 집중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뉴버거 부보좌관은 이번 주 한국 방문에서는 사이버를 통한 북한의 미사일 프로그램 자금 획득을 더욱 어렵게 하기 위해 협력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다양한 국가 행위자들에 대응한 더 좋은 방어 방안과 사이버와 공급망 안보 등과 관련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한국의 리더십에 대해서도 이야기했다고 소개했습니다. 앞서 NSC의 에이드리엔 왓슨 대변인은 성명을 내고 뉴버거 부보좌관이 25일부터 27일까지 사이버 관련 현안에 대한 미한 동맹의 협력을 심화하기 위해 한국을 방문해 북한의 사이버 위협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뉴버거 부보좌관의 이번 방문은 지역과 국제 사이버 문제에 대한 양자 협력을 확대하고 북한을 포함한 사이버 위협에 맞설 것이라는 지난 5월 방한 시 바이든 대통령과 윤석열 한국 대통령의 공동 약속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왓슨 대변인은 뉴버거 부보좌관이 한국 당국자들과 회동해서 핵심 기반 시설과 정부 시스템 보호, 사이버 사고 대비, 국제법과 책임 있는 행동에 관한 규범 존중 강화, 파괴적이고 불안정을 초래하는 사이버 활동 저지를 위해 파트너들과 협력할 것이라는 바이든 해리스 정부의 약속을 강조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뉴버거 부보좌관이 사이버 범죄와 관련 돈 세탁 방지, 암호화폐 보안, 역량 구축과 정보 교환 등을 위해 한국과 협력하겠다는 미국의 약속도 강조했다고 덧붙였습니다. VOA 뉴스 박형주입니다.
미국 하원의 랜섬웨어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북한 등 적국의 사이버 공격에 맞서 미국 정부의 대응 노력을 강화하는 조치를 담았습니다. 이은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하원이 27일 본회의에서 랜섬웨어 법안 등 12개의 안건을 일괄 표결에 붙여 찬성 336표, 반대 90표로 통과시켰습니다. 거스 빌리라케스 공화당 의원이 지난 20일 대표 발의했으며 일주일 만에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랜섬웨어 법안은 해외 위협으로부터 미국 내 온라인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2006년 제정된 안전망법의 개정안입니다. 법안에는 북한 등 적국의 사이버 공격에 대한 미 정부의 대응 노력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들이 담겼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연방거래위원회가 랜섬웨어와 같은 적국의 사이버 공격 관련 평가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할 것을 요구하는 조항을 기존 안전망법에 추가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면서 사이버 공격에 대한 평가가 필요한 적국으로 북한을 포함해 러시아, 중국, 이란을 지목했습니다. 특히 연방거래위원회 FTC는 법안에 명시된 적국에 위치한 개인이나 기업, 그리고 해당 정부가 연루된 사이버 공격의 접수 규모와 세부 내용을 담은 보고서를 법안 발효 1년 이내에 의회에 제출하고 2년마다 보고서를 갱신해야 합니다. 법안은 해당 국가의 정부와 직간접적인 관계를 갖고 다른 나라에서 사이버 공격을 수행한 개인과 기업에 대한 세부 내용도 파악해 보고서에 기술하도록 했습니다. 아울러 FTC가 랜섬웨어와 같은 사이버 공격으로부터 미국과 미국 기업의 안보를 보호할 구체적 입법 제안도 보고서에 담도록 했습니다. 빌리라키스 의원은 이날 법안 통과 직후 발표한 성명에서 미국인들을 상대로 한 사이버 범죄가 증가하고 있다며 이런 사건들은 사이버 공격을 예방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 중요한 인프라를 강화하고 현대화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국가 안보의 문제이며 미국인들에게 해를 끼치길 원하는 자들로부터 미국인을 보호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이은경입니다.
미국 고위 당국자들의 한국 방문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빅토리아 눌런드 국무부 정무차관이 서울에서 한국 고위 당국자들과 연쇄 회동하며 한반도 안보, 동맹관계와 경제협력 등 다양한 논의를 했습니다. 한국의 정보기술 기업도 방문하고 차세대 국제관계 전문가들도 만났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빅토리아 눌런드 국무부 정무차관이 한국 고위 당국자들과 만나 북한에 대응하고 동맹관계를 심화할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놀란드 차관은 27일 트위터에 조현동 한국 외교부 1차관과 만나 미한동맹과 국제적으로 우리가 함께하는 모든 흥미진진한 일들에 대해 자세히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한국 외교부는 양측이 북한과 북핵 문제 등 상호 관심사에 대해 폭넓게 의견을 교환했다며 양측이 미한 정상이 5월 합의한 외교 국방 고위급 확장 억제 전략 협의체를 이른 시일 내에 개최하자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고 전했습니다. 또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이 우선순위를 두고 다뤄나가야 할 시급한 과제라는 데 의견을 같이 하고 북한의 도발 시 단합되고 강력한 대응과 더불어 대북 외교에서 유연하고 열린 접근을 추진하기 위해 더 긴밀히 공조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놀란드 차관은 트위터에 이도훈 외교부 2차관도 만났다며 미한 경제 안보를 증진하기 위해 우리가 함께하는 모든 흥미진진한 일들을 점검했다며 한국은 미국의 여섯 번째로 큰 무역 파트너라고 소개했습니다. 한국 외교부 당국자는 28일 이와 관련해 한국 기자들에게 양측이 미국, 한국, 일본, 타이완 간 반도체 공급망 대화인 칩4 관련 의견을 교환했다고 전했습니다. 이 당국자는 반도체 공급망 대화와 관련해 일부 의견 교환이 큰 틀에서 있었던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은 반도체 공급망에 대한 안정적 관리, 인재 양성, 연구개발 등을 논의할 협의체로 칩4를 출범하자고 한국, 일본, 타이완에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놀란드 차관은 또 트위터에 27일 김건 한국 외교부 한반도 평화교섭 본부장과 면담했다며 한반도 평화를 진전시키기 위한 기회와 전략적 도전에 대응하는 데 협력하는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양측은 한국 정부가 만들고 있는 대북 정책 로드맵 담대한 계획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 정부는 북한의 실질적인 비핵화 진전에 맞춰 정치, 경제, 군사 등의 분야에서 단계적인 상응 조치를 제공하는 것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백악관 관계자는 27일 한국의 대북 정책 구상에 대해 어떤 협의를 하고 있느냐는 VOA의 질의에 바이든 정부는 북한 정책에 대해 한국과 계속해서 긴밀히 조율하고 있다며 이 접근법은 2022년 5월 바이든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의 정상회담에서 확인한 부분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놀란드 차관은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과도 만났다며 미한 동맹관계와 글로벌 협력관계에 대해 광범위하게 살펴볼 수 있어 기뻤다고 밝혔습니다. 놀란드 차관은 이밖에 한국의 정보기술기업인 네이버 본사도 27일 방문해 즐거웠다고 트위터에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인공지능과 가상현실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한국과 파트너라는 점이 자랑스럽다고 밝혔습니다. 네이버 관계자는 한국 언론에 놀란드 차관이 인공지능과 관련한 설명을 들었다고 전했습니다. 놀란드 차관은 이밖에 주미 한국대사관에서 차세대 국제관계 전문가들을 만났다고 밝혔습니다. 놀란드 차관은 26일부터 2박 3일 일정으로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의 5월 방한 이후 웬디 셔먼 국무부 부장관, 제닛 옐런 재무장관 등 미국 고위 당국자들의 방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미국과 중국 정상이 약 4개월 만에 전화통화를 하고 타이완 문제를 비롯해 양국 현안과 영내 문제 등을 논의했습니다. 두 정상은 특히 타이완 문제를 놓고 여전히 입장 차이를 보인 것으로 전해진 가운데 북한 문제를 논의했는지에 대해선 공식 언급이 없었습니다. 박형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28일 전화통화를 하고 타이완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 문제 등을 논의했습니다. 백악관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두 정상이 양자관계와 다른 영내와 국내 문제 등에서 중요한 다양한 현안을 논의했다면서 이같이 전했습니다. 특히 타이완 문제와 관련해 미국의 정책은 변하지 않았으며 미국은 현상 유지에 대한 변화나 타이완 해협의 평화와 안정을 저해하는 일방적 시도를 강력하게 반대한다는 점을 바이든 대통령이 강조했다고 밝혔습니다. 백악관은 이번 통화가 미중 간 대화 채널을 유지 발전시키고 양측 간 차이를 관리하며 이해가 일치하는 부분에서는 서로 협력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특히 기후변화와 보건안보 대응과 관련해 이번 통화에 대한 후속 협의를 이어갈 것을 실무팀에게 지시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바이든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의 통화는 이번이 다섯 번째입니다. 이날 통화는 미국 동부 시간으로 오전 8시 33분부터 10시 50분까지 2시간 17분간 진행됐습니다. 북한의 7차 핵실험 가능성이 제기된 상황에서 통화가 이루어진 만큼 이와 관련한 논의 여부에도 관심이 쏠렸지만 보도자료와 브리핑 등 백악관 공식 발표에서 북한 관련 언급은 없었습니다. 미 정부 고위관리는 이날 전화 브리핑에서 기후변화와 보건안보 등 양국의 공동협력 가능 분야에 대한 세부적인 논의가 이루어졌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우크라이나에서의 러시아의 전쟁과 이에 따른 국제적 여파와 관련한 견해를 교환하고 타이완 문제와 관련해 깊은 논의를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특히 최근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이 타이완 방문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이루어진 이날 통화에서 신경전이 벌어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중국 외교부 발표에 따르면 시진핑 주석은 타이완 문제와 관련해 우리는 타이완 독립과 분열, 외부 세력의 간섭을 결연히 반대한다며 기존 입장을 강조했습니다. 또 이 문제와 관련해 민심은 저버릴 수 없으며 불장난하면 반드시 불에 타 죽는다며 미국 측이 이 점을 분명하게 인식하길 희망한다고 중국 측은 밝혔습니다. 미 고위관리는 브리핑에서 시 주석의 발언에 대한 질문을 받았지만 두 정상이 직접적이며 솔직한 대화를 나눴다면서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미국과 중국이 타이완 문제와 관련해 차이가 있지만 40년 넘게 이를 관리해왔다며 이 문제에 대해 열린 소통 창구를 유지하는 것이 필수적이라는 점에 대해 두 정상은 논의했다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박형주입니다.
중국이 한국 문재인 전임 정부의 주한미군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즉 사드 3불 정책을 윤석열 새 정부도 유지할 것을 공개적으로 요구했습니다. 중국의 노골적 요구에 한국 정부는 안보 주권이라고 반박하면서 또다시 사드를 놓고 양국 간 갈등이 재연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김한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자오리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지난 27일 정례 브리핑에서 윤석열 한국 정부를 향해 2017년 당시 문재인 정부가 밝힌 사드 3불 입장을 유지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자오 대변인은 사드 3불 정책은 약속이나 합의가 아닌 입장 표명이라는 최근 박진 한국 외교부 장관 발언에 대한 논평을 요구받자 새로운 당이 집권하더라도 대외 정책의 기본적인 연속성을 유지하는 것이 소통하는 길이라며 한국은 2017년 사드 문제에 대해 중국 측에 정중한 입장을 밝힌 바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웃나라의 안보와 관련된 중대하고 민감한 문제에 대해 한국 측은 계속 신중하게 행동하고 근본적인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사드 3불이란 주한미군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배치와 운용과 관련해 한국은 사드를 추가 배치하지 않고 미국의 미사일 방어체계에 참여하지 않으며 미한의 군사동맹도 결성하지 않는다는 것을 뜻합니다. 이는 문재인 정부 시기였던 2017년 10월 당시 남관표 국가안보실 제2차장이 콩쉬안유 중국 외교부 부장조리와 협의해서 처음 언급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그러나 사드 3불이 약속이나 합의가 아니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박진 외교부 장관은 지난 25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중국 당국을 향해 사드 3불을 요구할 게 아니라 북한 비핵화를 위해 건설적 역할을 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발언하기도 했습니다. 문재인 정부도 당시 사드 3불이 국가 간 합의나 약속이 아닌 사드 현상 유지라는 한국 정부의 입장 표명이라고 설명해왔습니다. 한국 외교부 당국자는 3불 정책 유지를 공개적으로 요구한 중국 측의 발언에 대해 고도화되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 속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은 안보 주권과 결부된 핵심 사안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또 이런 확고한 입장에 기초해 관련 정책을 수립하고 대외적으로 소통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사드 추가 배치를 공약하고 3불 정책을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취한 바 있습니다. 중국은 그동안 관영 매체 등을 통해 윤석열 정부의 일관된 입장을 비판했지만 당국 차원에서 본격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기 시작하면서 양국 간 갈등이 재연되는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윤석열 정부 들어 한국 군 당국이 5년째 임시 배치 상태에 있는 경북 성주 소재 주한미군 사드기지의 정상화를 위해 일반 환경영향평가 협의회 구성을 추진하는 등의 움직임이 중국 당국을 자극했다는 관측입니다. 한국국가정보원사나 국가안보전략연구원 박병광 박사입니다.
사드 문제가 그걸 그냥 두게 되면은 추가 배치까지도 계속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일종의 그 한국에 대한 스트레스 테스트 전략이 깔려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과거 사드 보복을 연상하게 만들면서 이제 한국 내 자중 질환을 유도하고 정상화를 지연하고 또 한미 동맹을 흔들고 뭐 이런 의도가 있는 거죠.
중국이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한동안 관찰만 하다가 한국 정부의 대중정책 윤곽이 어느 정도 드러났다고 판단하고 본격적인 견제 행동에 나섰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한국 정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조한범 박사는 중국의 사드 3불 유지 요구는 단지 사드에만 국한된 문제 제기가 아니라며 지난 5월 미한 정상회담 이후 양국 동맹 강화 흐름이 뚜렷해지면서 미국과의 전략 경쟁이라는 더 큰 그림 속에서 약한 고리로 여기고 있는 한국에 대한 공세 신호탄이라고 말했습니다.
사드가 목표라기보다는 전반적인 한미동맹 강화 그리고 지금 전략자산 전진 배치도 가속화하고 있고 국제 전략협의체도 조만간 가동될 조짐들이 보이고 있거든요. 한미동맹 강화에 대한 어떤 포문을 지금 열고 있는 걸로 봐야 되고요.
한국 외교부 산하 국립외교원 김현욱 교수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고도화로 위기감이 커지고 있는 한국이 이를 막기 위한 사드 운영과 관련한 중국 측의 요구를 수용하기는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김 교수는 올 들어 북한의 잇단 미사일 도발에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거부권을 행사하며 대북 추가 제재를 막은 중국의 이 같은 요구를 한국 정부가 수긍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습니다.
중국과의 삼불보다는 한국의 안보를 더 우려해야 하는 상황이고 또 한국의 안보를 위해서 중국이 무엇을 해주었느냐 그런 상황에서 중국이 이런 걸 요구할 자격이 있느냐의 문제가 또 떠오르는 거죠.
한국 민간 연구기관인 세종연구소 정성장 북한연구센터장은 북핵 위기가 고조되는 상황에 놓인 한국과 한국을 제어할 확실한 카드가 없는 중국의 입장을 놓고 볼 때 사드는 물론이고 미한일 군사협력 강화를 둘러싼 한중 간 안보상 갈등은 고조될 가능성이 크다고 예상했습니다. 한국 정부가 지난 2016년 사드 배치를 결정할 당시 중국은 한류 금지령, 즉 한한령 등 다양한 보복 조치를 취하긴 했지만 경제적 보복은 중국에게도 적지 않은 피해가 불가피하다는 점에서 한국을 제어할 결정적인 카드가 되기 어렵다는 게 정 센터장의 설명입니다.
중국은 이것을 막았으면 하는 건데 현실적으로 중국도 특별한 대안이 없기 때문에 결국 그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결국 한중 간의 안보상의 갈등 이거는 계속 확대되고 심화될 수밖에 없다고 봐야 되고요.
이런 가운데 일각에선 다음 달 중국에서 열릴 예정인 한중 외교장관 회담에서 중국 측이 사드 문제를 다시 거론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전 중한미군 사령관이 미국이 한국에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를 배치하는 것이 중국의 전략적 안보를 해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중국의 반대가 한국을 겨냥한 것이라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자세한 소식 전해드립니다.
로버트 에이브람스 전 중한미군 사령관은 27일 중국 측에 한국의 남부의 사드가 중국의 전략적 안보를 어떻게 훼손하는지 우리에게 설명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에이브럼스 전 사령관은 이날 트위터에 미국의 한국 사드 배치를 비판한 류샤오밍 중국 외교부 한반도 사무특별대표의 트윗을 인용하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사드는 지역 방어 시스템이라며 중국의 첨단 센서들은 사드 레이더가 어떤 모드로 작동하는지 구별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미국과 한국 당국자들은 한국에 배치된 사드 레이더는 탐지 범위가 600km인 종말 모드이기 때문에 중국과는 관계가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에이브럼스 전 사령관은 중국의 반대가 정말로 한국을 겨냥하지 않느냐고 반문하며 한국이 사드 배치 이후 중국의 소프트 제재로 인해 2017년 한 해에만 80억 달러의 손실을 입은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 롯데그룹 회장도 이에 관해 할 말이 있을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중국은 지난 2017년 한국 정부의 요청으로 사드 부지를 제공한 롯데그룹에 보복을 가했고 롯데 측은 중국 사업 대부분에서 철수했습니다. 앞서 중국의 류샤오밍 특별대표는 27일 자신의 트위터에 미국의 한국 사드 배치에 대한 중국의 반대는 한국이 아니라 중국의 전략적 안보를 의도적으로 훼손하려는 미국의 나쁜 의도를 겨냥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2017년 한국이 사드 문제에 대해 정중한 성명을 발표했던 것을 아직도 분명히 기억한다며 이는 양국 간의 상호 신뢰 심화와 협력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류셔밍 대표는 이어 정권이 바뀌더라도 약속은 지켜야 한다며 한국은 주요 안보 문제에 대해 계속 신중하게 행동하고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류셔밍 대표는 이어 정권이 바뀌더라도 약속은 지켜야 한다며 한국은 주요 안보 문제에 대해 계속 신중하게 행동하고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중국 정부는 한국이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7년 표명한 사드를 추가 배치하지 않고 미국 미사일 방어와 미한일 군사동맹에 불참한다는 이른바 사드 3불 정책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VOA 뉴스 박동정입니다.
최근 워싱턴 DC 한국전쟁 기념공원에서 열린 추모의 벽 제막식에 참석했던 전사자 유족들 가운데 북한에서 유해 봉환을 받은 가족들은 마침내 종결을 얻었다며 안도감을 나타냈습니다. 하지만 유해를 찾지 못한 유가족들은 아쉬움을 토로하며 아직 할 일이 남아있다고 말했습니다. 박승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오클라호마 출신 빌리 로저스 병장은 미 육군 보병 32사단 소속으로 한국전쟁에 참전했다가 1950년 12월 2일 장진호 전투에서 전사했습니다. 그의 나이 만 19세였습니다. 처참한 전투 속에 시신은 수습되지 못했고 가족들은 70년 가까이 그를 그리워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지난 2020년 4월 가족들은 미 국방부 전쟁포로 실종자 확인국 DPAA로부터 로저스 병장의 유해가 감식 결과 확인됐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의 유해는 2018년 8월 북한이 싱가포르 미북 정상회담 합의에 따라 미국에 전달한 55개의 상자 속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로저스 병장의 가족은 70여 년 만에 장례를 치르고 그를 워싱턴 인근의 알링턴 국립묘지에 안장했습니다. 지난 26일 워싱턴 한국전쟁기념공원에 세워진 추모의 벽 유족 공개 행사를 찾은 로저스 병장의 여동생은 아직 가슴이 저미지만 오랜 아픔이 마침내 종결된 듯한 느낌이라고 말했습니다.
We had no idea where he was or whatever happened to him and now we know he's at peace and it's a closure for us.
그동안 로저스 병장이 어디에 있었고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 수 없었지만 최소한 이제는 그가 평온을 찾았다는 것입니다. 34세 나이로 장진호 전투에서 전사한 하비 스톰스 소령도 지난 2019년에야 북한에서 유해로 돌아왔습니다. 그는 지난해 7월 내 아들과 며느리, 손자, 증손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알링턴 국립묘지에 안장됐습니다. 스톰스 일가는 그의 얼굴이 그려진 티셔츠를 맞춰 입고 26일 추모의 벽을 찾았습니다. 며느리 제키 스톰스 씨는 지난해 스톰스 소령의 안장을 마친 뒤 추모의 벽을 마주할 수 있어서 한결 가벼운 마음이라고 전했습니다. 온 가족이 지난 70년 가까이 가질 수 없었던 종결이 마침내 왔다는 것입니다.
It's a bit of closure, which the family did not have for almost 70 years.
손녀 제니퍼 씨는 유해를 찾기 전까지는 그냥 전쟁 중에 실종된 할아버지라고만 막연히 알았으며 아무런 정보가 없어 가족으로서 그의 실종에 대한 종결의 느낌을 갖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Harvey was just a grandfather that was served in the Korean War that was missing in action and we didn't have any closure. We didn't really know any.
그러나 유해가 돌아온 후 분석을 통해 온 가족이 할아버지에 대해 더 많은 정보를 알게 됐다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한국 전쟁 실종자 가운데 유해를 되찾지 못한 유족들의 마음은 복잡합니다. 추모의 벽 행사를 위해 워싱턴 DC를 방문한 수 바우든 씨는 아버지가 생전에 애타게 기다리던 삼촌의 유해를 끝내 찾지 못한 아쉬움이 다음 세대까지 전해졌다고 말했습니다.
I appreciate this, all of the work that the DPAA has done to help bring some closure to families. We'll probably never have closure, but I feel like it's...
가족에게 종결을 가져다주기 위한 DPAA의 노고에 감사하지만 아마도 자신들은 영원히 종결을 얻지 못할 것이며 삼촌과 아버지 세대의 12남매가 모두 타계한 이상 유해 발굴은 자신과 다음 세대의 책임으로 남았다는 것입니다. 바우든 씨의 삼촌 대니얼 필스베리 공군 일병은 1952년 타고 있던 정찰기가 동해상에 추락해 시신조차 찾지 못했습니다. 한국전쟁 미군 포로 실종자 가족 연대를 이끄는 리처드 다운스 씨도 전투기 조종사였던 아버지의 소식을 70년째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의 아버지 할 다운스 소령은 26세 때 참전했다가 1952년 1월 북한 지역에서 작전 중 실종됐습니다. 다운스 씨는 추모의 벽 건립이 기쁜 일이지만 유해 발굴 작업이 멈춰 있다며 계속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We need to have the administration put forth a policy that will open up North Korea.
북한 내에서 유해 발굴 작업을 재개할 수 있도록 북한을 움직일 만한 정책을 미국 행정부가 내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DPAA에 따르면 북한은 미국 측의 거듭된 대화 시도에도 불구하고 2019년 3월 이후 대화에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가장 최근에도 미국이 한국 정부와 함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지원 등 인도주의 지원을 제안했지만 북한은 전혀 반응하지 않았다고 켈리 맥히그 DPAA 국장이 26일 밝힌 바 있습니다. 이날 DPAA는 한국전 미군 전사자 유가족 등을 대상으로 개최한 연례 정부 설명회에서 신원 확인이 안 된 한국전 관련 미군 실종자 및 전사자는 모두 8,156명이며 현재 618명의 신원을 확인했다고 전했습니다. 또 북한이 2018년 송환한 55상자에는 약 250여 구의 유해가 들어있었으며 현재까지 미군 전사자 82명의 신원을 확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VOA 뉴스 박승혁입니다.
미국 하원 외교위원장이 한국전쟁 정전협정 체결 69주년을 맞아 참전 용사들의 헌신과 희생을 기렸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정전협정 기념일을 선포한 데 대해 참전 용사들의 노고를 기억하고 한반도 평화 정착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지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주당의 그레고리 믹스 하원 외교위원장은 한국전 정전 69주년을 맞아 용감한 참전 용사들의 봉사와 희생을 기린다고 밝혔습니다. 믹스 위원장은 한국전 정전협정 체결 69주년을 맞은 27일 VOA에 바이든 대통령이 이날을 한국전 참전용사 정전기념일로 선포한 것을 높이 평가한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또한 이번 조치는 우리가 한반도의 최종적인 평화 정착을 위해 노력하는 가운데 미국인들이 한국전 참전용사들의 봉사를 기억하고 우리가 계속 직면하고 있는 안보 도전을 인식하도록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26일 한국전쟁 정전일인 7월 27일을 한국전쟁 참전용사 정전기념일로 선포하며 1950년 6월 미국은 북한 공산정권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중국에 대항해버리는 한국의 싸움에 동참함으로써 해외에서의 자유를 수호하라는 부름에 응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전쟁이 발발한 지 3년 만에 정전협정이 체결됐다면서 이후 70년 가까이 이어진 평화와 미국과 한국 국민 간 지속적인 관계는 한국의 번영하는 민주주의와 놀라운 경제발전의 토대가 됐다고 평가했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북한과 같은 폐쇄 국가에 정보를 제공하는 자유아시아 방송의 설립 25주년을 기념하는 결의안이 미국 상원에서 채택했습니다. 자유아시아 방송이 북한 정부의 행태를 심도 있게 보도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자세한 소식 전해드립니다.
미국 상원이 지난 26일 본회의에서 자유아시아 방송 설립 25주년을 기념하는 결의안을 구두 표결로 승인했습니다. 민주당의 크리스 쿤스 상원의원이 지난해 9월 대표 발의한 뒤 약 10개월 만에 상원에서 채택됐습니다. 결의는 아시아의 폐쇄된 사회에 사는 주민들에게 검열받지 않은 정확한 뉴스를 제공한다는 사명을 갖고 미 의회가 설립하고 지원하는 독립적인 언론기관으로 설립 25주년을 맞은 자유아시아 방송의 중요성을 인식한다고 명시했습니다. 또한 외국 정부로부터의 위협과 역경 그리고 아시아와 전 세계의 언론 자유에 대한 위험이 커진 상황에서 자유아시아 방송 전현직 기자의 헌신과 용기를 기린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자유아시아 방송이 독립성과 신뢰할 수 있는 저널리즘을 추구하는 데 지속적으로 효과를 보이고 성공을 거두는 것을 높이 평가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북한과 관련해 북한 정부의 행태에 관한 깊이 있는 보도를 해봤다고 평가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강제노동 이용과 정치범 수용소, 핵실험 시설에서의 활동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발병에 관한 내부 인식 등에 대한 보도를 언급했습니다. 또한 고위관리 출신 탈북민들은 북한을 떠나 국경 너머에 있는 미래를 추구하기로 한 요인으로 자유아시아 방송에 보도를 꼽았다고 강조했습니다. 결의에 따르면 1989년 중국의 태난먼 광장 학살 사건 이후 당시 상원의원이었던 조 바이든 현 대통령과 제시 헬름스 전 의원 주도로 상하원 초당적 그룹이 모여 자유아시아 방송 설립을 위한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이후 1994년 제정된 국제방송법에 따라 자유아시아 방송이 설립됐습니다. 한편 하원에서는 민주당의 제임스 맥거번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자유아시아 방송 설립 25주년 기념 결의안이 소관 상임위인 외교위에 계류 중입니다. VOA 뉴스 박동정입니다.
미국 하원에서도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를 추모하는 결의안이 발의됐습니다. 미일 관계를 대폭 강화하고 인도태평양 개념을 주도했으며 대북 제재를 도왔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지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스티브 샤보 공화당 하원 의원은 지난 26일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의 죽음을 애도하는 결의안을 발의했습니다. 아베 전 총리의 암살을 규탄한다는 입장과 함께 미일 동맹 영역에서 총리로서 남긴 업적을 조명했습니다. 결의안은 아베 전 총리는 미일 동맹의 굳건한 옹호자였다며 총리 자격으로 미국을 10차례 이상 방문해 양국 관계 강화를 도왔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아베 전 총리는 인도태평양 지역과 전 세계의 평화, 안보, 번영을 촉진했다고 평가했습니다. 또한 아베 전 총리는 핵실험에 대한 대북 제재, 타이완과의 다자간 협력 강화, 국제 평화 유지 임무에 대한 실행 계획 제공, 일본 자위대를 통한 재난 구호 등을 통해 많은 공동의 도전에서 미국을 지원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아베 전 총리는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을 구상한 것으로 널리 인정받고 있으며 이는 미국과 다른 나라들이 공동의 개념으로 채택한 틀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상원에서도 아베 전 총리를 추모하는 결의가 발의돼 지난 20일 본회의를 만장일치로 통과했습니다. 상원 결의는 트럼프 행정부 시절 주일 대사를 지낸 공화당의 빌 해거티 의원이 주도했습니다. 상원 결의에는 아베 전 총리가 북한의 비핵화와 일본인 납북자 문제 해결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했다는 평가가 담겼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한국 기상청 제공 자세한 날씨 정보입니다. 오늘 북한은 가끔 구름 많이 끼겠습니다. 오전부터 밤 사이 대부분 지역 소나기 곳곳에 내리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16도에서 26도, 낮 최고 기온은 26도에서 34도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앞바다는 0.5에서 1m로 일겠고 서해 북부 앞바다는 0.5m로 일겠습니다. 이어서 지역별 날씨 전해드립니다. 먼저 평안남북도 구름 많이 끼겠고 한때 소나기 곳곳에 내리겠습니다. 평양의 아침 최저 기온은 25도, 낮 최고 기온 33도 예상됩니다. 남포는 아침 최저 24도, 낮 33도, 양덕 아침 22도, 낮 32도, 신의주 아침 24도, 낮 32도, 구성 아침 24도, 낮 32도 기온 분포 보이겠습니다. 자강도는 흐리고 한때 비 내리겠습니다. 중강 아침 최저 기온은 21도, 낮 최고 기온 32도, 강계 아침 22도, 낮 31도, 희천 아침 23도, 낮 32도 예상됩니다. 황해도는 오전 맑겠고 오후 구름 많이 끼겠습니다. 해주 아침 최저 기온은 26도, 낮 33도, 개성 아침 25도, 낮 34도, 사리원 아침 25도, 낮 34도, 신계 아침 23도, 낮 33도 기온 분포 보이겠습니다. 강원도는 오전 오후 구름 많이 끼겠습니다. 원산은 아침 24도, 낮 29도, 장전 아침 23도, 낮 29도, 평강 아침 21도, 낮 33도 예상됩니다. 함경남북도는 오전 구름 많이 끼겠고 오후 맑겠습니다. 함흥은 아침 23도, 낮 31도, 장진 아침 18도, 낮 26도, 청진 아침 22도, 낮 27도, 김책 아침 22도, 낮 28도 기온 보이겠습니다. 양강도는 오전 오후 구름 많이 끼겠습니다. 해산은 아침 20도, 낮 31도, 김영권 아침 17도, 낮 27도, 삼지연 아침 16도, 낮 26도 예상됩니다. 해상은 동해는 오전 구름 많이 끼겠고 오후 맑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앞바다는 0.5에서 1m로 일겠고 동해 북부 먼바다는 0.5에서 1m로 일겠습니다. 서해는 구름 많이 끼겠고 한때 비 내리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 북부 앞바다는 0.5m, 먼바다 0.5에서 1m로 일겠습니다. 잠시 뒤 VOA 세계 뉴스가 방송됩니다. 지금까지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린 출발 뉴스쇼 진행의 박동정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매일 새벽과 아침 그리고 저녁에 청취 가능한 VOA 방송 주파수 안내입니다. VOA 새벽 방송은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중파 AM 1566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VOA 아침 방송은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 단파 5875, 7365, 7485kHz로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저녁 방송은 매일 밤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로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또 밤 9시부터 10시까지 1시간 동안은 단파 9350, 9490, 12080kHz로 밤 10시부터 11시까지 1시간 동안은 단파 9350, 12045, 12080kHz로 그리고 밤 11시부터 12시까지 1시간 동안은 단파 9410, 12045, 12080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BOA 세계 뉴스입니다. 필립 골드버그 신임 주한 미국 대사가 29일 윤석열 한국 대통령에게 신임장을 제정했습니다. 골드버그 대사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신임장을 전달했습니다. 골드버그 대사는 신임장을 윤 대통령에게 전달하며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의 신임장을 제정할 수 있어 영광이라고 밝혔습니다. 제정식에는 김성한 국가안보실장과 김태효 안보실 1차장, 최상모 경제수석, 박진 외교부 장관 등이 배석했습니다. 이로써 약 1년 6개월간 이어져온 주한 미국 대사의 봉백 상황이 해소됐습니다. 정통 외교관 출신의 골드버그 대사는 볼리비아와 필리핀 대사, 칠레와 쿠바 대사 대행을 거쳐 지난 2019년부터 콜롬비아 대사를 역임했습니다. 골드버그 대사는 또 지난 2009년부터 2010년까지 국무부의 UN 대북제재 이행 담당 조정관을 맡으면서 안보리 대북결의 1874 호의 이행을 총괄한 바 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28일 전화 통화를 갖고 타이완 문제 등 양국 간 현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2시간 넘게 진행된 이날 두 정상의 화상통화에서는 타이완 문제가 주요 쟁점으로 올랐습니다. 중국 외교부 관리들에 따르면 시진핑 주석은 타이완 문제와 관련해 바이든 대통령에게 중국은 타이완 독립을 위한 분리주의자들의 움직임과 외부 세력의 간섭에 단호히 반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중국의 국가 주권과 영토 보전을 단호히 수호하는 것은 14억 중국 인민의 확고한 의지라며 불장난하면 반드시 불에 타 죽는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의 타이완 정책은 변하지 않았으며 미국은 일방적으로 현상을 바꾸거나 타이완 해협의 평화와 안정을 훼손하려는 움직임에 반대한다고 강조했다고 카린 장피에르 백악관 대변인이 밝혔습니다. 백악관 관리들은 지난 3월 이후 4개월 만에 이뤄진 두 정상의 이번 통화에 대해 양국의 차이점을 책임있게 관리하고 이익이 일치하는 곳에서 함께 일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미 국무부가 최신의 전투기 F-35를 독일에 판매하는 방안을 승인했습니다. 미 국방부 산하 국방안보협력국은 28일 이 방안에 F-35뿐 아니라 군수품과 관련 장비 등이 포함됐다고 말했습니다. 이 밖에도 최신형 순항미사일, 레이저 GPS 유도식 스마트 폭탄 등 84억 달러에 달하는 무기가 포함됐습니다. 이번 거래는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독일군을 강화하겠다고 약속한 후 이뤄졌습니다. 독일은 지난 3월 자국군의 낡은 주력기인 토네이도를 F-35 전투기 35대로 대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스텔스 기능을 갖춘 F-35는 적의 레이더를 피해 적진에 은밀히 침투할 수 있으며 핵무기도 장착할 수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러시아군이 점령한 남부지역 탈환을 위한 공세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은 폭격과 함께 재보급이 어려운 지역에 러시아 병력을 고립시키는 작전을 통해 남부지역을 탈환하기 위해 전념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우크라이나군은 28일 자국군 항공기가 남부 요충지인 헤르손 주변과 인근 다른 도시의 러시아 군거점 5곳을 공격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최근 몇 주 동안 이 지역의 북쪽 가장자리에 있는 작은 정착지를 탈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우크라이나 당국은 그러나 러시아가 이 지역 방어를 위해 병력을 재배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러시아에 병합된 크림반도에 인접한 헤르손 지역은 지난 2월 러시아가 특별 군사작전을 시작한 이후 러시아군에 함락됐습니다. 중국과 러시아가 28일 외무장관 회담을 열고 양국 간 전략적 소통을 더욱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중국 외교부는 오늘 왕이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과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이 상하이 협력기구 외교장관 회담이 열린 우즈베키스탄 수도 타슈켄트에서 만나 양국 관계와 아프가니스탄 문제 등에 대해 논의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왕 부장은 현재 가혹하고 복잡한 국제정세 속에서 강대국이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3인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가 전략적 소통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BOA 세계뉴스 장량이었습니다. 7월 30일 토요일 BOA 새벽방송을 모두 마칩니다. 청취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